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하십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부자들의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교리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는 교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도 이 지옥에 대해서 듣게 될 때는 사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또 사람을 영혼이 고통받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이 서로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하신 분은 모세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이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지옥을 설교하는 예수님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영원한 형벌을 가하는 지옥을 믿어서도 안 되고 또 가르쳐서는 더욱더 안 된다는 것이 이 철학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지옥의 교리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 촉망받았던 복음 전도자였고 또 빌리 그레함의 절친한 친구로도 알려졌던 이 찰스 템플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신앙을 버린 이유 중 하나로 지옥의 교리를 꼽고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라면 누군가 손을 불 속에 단 한순간도 넣어둘 수 없어. 단 1초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한 인간을 영혼이 고문할 수 있단 말이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이오. 버트란드 로셀이나 또 찰스 템플턴이나 표현하는 수위만 달랐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이라는 형벌로 영원한 고통을 줄 수 있는가가 이들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옥의 교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하여 수차례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의 본문의 비유로 가르치기까지 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옥에서 받는 고통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찰스 템플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지옥을 사람을 고문하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한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1편과 2편으로 제작된 영화인데 한국에서 이 영화를 본 총 관람객 수가 무려 2,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히트를 친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절반이 이 영화를 본 것입니다. 이 영화가 흥미로웠던 것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놀란 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불교에는 실로 엄청나게 많은 지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종류가 무려 134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영혼이 고문하는 것이 바로 불교가 그리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은 그런 모습의 지옥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도 꽤나 고통스러운 곳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본문만 보더라도 지옥에 간 부자가 지금 상당한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23절 그리고 28절에 고통 그리고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바사노스는 끔찍한 굉장히 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지금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그가 과연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아하니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옥도 불교처럼 불로 고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부자가 너무 멀쩡한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극에서 이미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대역 죄인들을 고문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문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문이 끝나야지 대화가 가능하지 고문 중에는 이 본문처럼 뚜렷한 정신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의 부자는 지금 불고문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불꽃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을 유추해 보자면 저는 그것이 부자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과거에 잘못했던 죄악들을 떠올리면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먼 옛날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된다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도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망각은 신의 배려이고 축복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죄가 잊혀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게 되니 지옥은 분명히 자신이 지은 모든 죄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옥에 간 영혼은 고문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마주하게 되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인데 하나님은 지옥에 간 죄인들에게 이 죄를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간 것이니 하나님은 지옥에서도 그냥 그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부자를 보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내가 이기적이었다든지 아니면 그 불쌍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런 뉘우침 자체가 본문에는 아예 없습니다. 부자가 하는 말이라고는 24절과 27절에 물을 좀 달라 그리고 형제들이 나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부탁이 전부였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도 자기의 중심성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부탁에서도 그의 강팍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24절과 27절에서 두 가지의 부탁을 하는데 두 가지 부탁에 모두 등장하는 동일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보내라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자는 죽어서도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의 아랫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나사로를 올려보는 쪽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악된 자기 중심성의 그 죄악의 본성이 자신을 불꽃 가운데 있게 하는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처럼 자신이 지은 죄악들로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것뿐이지 불고문이 가해져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자기 중심성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을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가는 곳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불교처럼 지옥이 어떤 종류의 고통이 있는지를 말씀하지 않고 대신 지옥에 간 사람은 부자였고 천국에 간 사람은 거지였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는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고 거기에 비해서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보여주시는데 19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자색 옷은 부드러운 양모에 이 자색을 입힌 옷으로 소수의 귀족들만이 당시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배옷은 애굽에서 직수입한 배로 만든 속옷으로 당시의 부자들의 최고 사치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사는 집도 대저택을 의미하는데 20절에 대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냥 대저택의 문이 아니라 출입문, 즉 게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살아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19절을 보니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가 날마다 대형 연회를 펼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가 죽었을 때도 역시 호화로웠습니다. 22절에 장사가 되었다는 이 말의 속뜻은 그 시신이 웅장한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의 삶을 총정리를 해보자면 그의 삶이 호화롭고 참으로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 거지 나사로의 삶은 정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의 몸은 우선 심한 피부병으로 헌데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헌 몸의 투성이로 무슨 일을 하며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병든 몸으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이나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고 개떼들만 모여들어서 그의 헌 상처를 핥아주기만 하였습니다.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 바로 나사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거지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이 부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진수성찬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궁궐에 산다고 하여서 이 죽음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일하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땅에서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고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구걸을 받던 자에게서 이 지옥에서는 구걸을 하는 자로 그리고 나사로는 구걸을 하는 자에서 구걸을 받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결과인 듯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당연한 이유가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 그리고 진수성찬과 대웅장한 저택과 무덤에 이르기까지 지상에서 부자가 누렸던 이 모든 것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고 다음과 같은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것이 지옥에 갈 죄로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가난한 약자들의 편만을 드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욥, 그리고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부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 자신조차도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가 돈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온 삶이 자기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임을 말해주는 자색옷 그리고 고운 배옷, 대저택, 호화로운 삶은 그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증거들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입을 옷을 위해 그리고 살 집을 위해, 그리고 먹고 살 음식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만 집중하여, 자기만 생각하여 자기를 위해 무수히 많은 것을 쌓아 올린 인생을 산 것입니다. 본문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단박에 알아본 것은 생전에 나사로를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사로에게 음식 한 번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주워 먹는 것은 놔둘지언정 자기가 직접 음식을 건네서 그에게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는 나사로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며 선을 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군 삶이니 나는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자는 철저히 나사로를 외면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죽었어도 나사로를 여전히 자기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부를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 최고급의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해 매일 잔치를 벌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대표주자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철저히 인생을 쌓는 부자는 사실상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을 지금 부자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이든 선행이든 명예이든 건강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 그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가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신발 한 켤레와 옷 한 벌만을 남겨놓을 정도로 검소하게 청렴하게 살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명예에 있어서 단연코 부자입니다. 어떤 이가 무병장수를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여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장수하였다면 그는 자기 몸에 있어서는 지극히 부자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물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인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부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인생에서 자신만을 위한 것들로 가득하면 그가 부자의 인생을 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은 자신을 위해 그 무엇도 쌓지 않는 것을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이 자신을 위해 쌓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단연코 가난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명예를 가진 자라도 그 명예가 자신을 위해 쌓은 것이 아닌 자라면 그는 명예에 있어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입니다. 그 명예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 없으니 그는 가난한 사람이고 거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라고 자신을 믿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가난의 복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로 팔복의 첫 번째로 가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복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을 강조하시고 가난에 대해 유독 애착을 가지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가난은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쌓아 올리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위해 쌓아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위해 쌓아두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옥에 보내버리는 끔찍한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삶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독히도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 전부를 예수님은 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의 도움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다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 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의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유일한 도움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래서 자신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쌓아두지 않는 인생을 사는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가 더욱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나의 도움으로 여기는 자가 부자이고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하는 자이니 당연히 그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부자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에서 분명히 그가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돌이키지 못하고 끝끝내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단서가 29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청년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가족들에게 보내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아브라함이 단박에 거절을 하면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즉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으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1절에 무려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살아생전에 이 부자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세 번이나 부를 만큼 정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는데 이것은 부자가 회당에 수시로 다니면서 수없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선지자들과 모세 말씀 속에 계시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을 가리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라고 자신을 가리킨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던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부자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이 말은 그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을 위해 쌓아올리는 모든 인생의 시도들이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스스로 가난한 삶을 자처하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 쌓아 올리는 인생에 몰두하여 정신이 팔리다 보니 그렇게 회당에 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갖고 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유일하신 도움으로 여겨서 살게 되었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며 그분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자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고 거지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유일한 소망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에게 없었던 단 한 가지였고 반대로 거지 나사로에게 있었던 유일한 단 한 가지였는데 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의 이름은 끝끝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이 부자 이름은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산 부자는 죽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유일한 도움으로 의지하였던 거지는 그의 이름이 죽어서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도움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천국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쌓아올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난한 자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돈이 없고 병약하며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가난한 삶을 자처하심으로 나사로의 이름이 천국에서 불리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서도 불리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